코스피 8000선 붕괴, 그리고 삼성전자 9% 하락, SK하이닉스 14.5% 폭락.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계좌 보시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셨을 텐데요.
네, 숫자만 보면 그야말로 대참사였죠.
맞아요. 그런데 마냥 이 하락장이 기업 실적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기대감, 약간 그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직관적으로는 믿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켓레이더의 2026년 7월 3일자 브리핑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심층 탐구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료들을 쫙 쌓아놓고 크로스체크를 해보니까 이 패닉 속에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두 회사의 실제 이익 전망치는 폭락 전후로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펀더멘털은 그대로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펀더멘털은 튼튼한데 시장 전체가 집단적인 착시 현상을 겪은 겁니다.
착시라. 아니, 기업이 돈을 똑같이 잘 벌고 있는데 주가만 그렇게 박살났다는 게 솔직히 잘 안 와닿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대만 TSMC의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 TSMC 이익 전망이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무려 24%의 훌륭한 성장을 기록했고요.
오, 24%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주가는 하루 만에 7%나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자기들 멋대로 30% 성장이라는 가격표를 딱 매겨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약간 그 시험에서 90점 받았는데 부모님이 100점을 기대했다는 이유로 엄청 크게 혼나는 딱 그런 격이네요.
네, 현실이 그 과도한 눈높이에 못 미치니까 주가를 가차없이 끌어내린 이른바 눈높이 리셋입니다.
거기다가 메타가 이제 남는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팔겠다 이렇게 말한 게 또 하락의 방아쇠가 됐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에 완전히 올인할 줄 알았던 빅테크가 남는 자원을 판다니까 비싼 VIP 티켓을 산 관객들이 더 크게 실망해버린 거죠.
그 VIP 티켓 비유가 딱 맞네요. 높은 밸류에이션에는 그만큼 깐깐한 잣대가 적용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단순한 실망감 때문에 하루 만에 그런 역사적인 대폭락이 나왔다. 이건 진짜 범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의 기계적인 구조 그 자체입니다.
구조적 문제라면 혹시 그 요즘 유행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특정 종목 등락을 2배, 3배로 추종하는 상품들에 지금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려 있거든요.
아,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기계적으로 막 주식을 팔아야 하는 그 악순환이요?
네. 메타 발언으로 작은 실망감이 생겨서 주가가 살짝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들이 정해진 손실 비율을 맞추려고 알고리즘을 통해 강제로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겁니다.
투매가 또 다른 투매를 부르는 기계적 폭포수였군요. 잠깐만요. 만약 이게 정말 알고리즘이 만든 구조적 투매라면 반도체 산업 자체가 끝난 건 아니지 않나요?
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 폭락장 뉴스에 완전히 묻혀버린 진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랑 낸드팩 공장 지으려고 충청권에 무려 24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주식창은 피바다인데 정작 기업들은 거액을 투자하면서 미래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240조 원이면 국내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 그 소재나 장비 기업들에게는 최소 몇 년치 일감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장기 수요에 아주 강력한 바닥이 깔린 셈이죠.
근데 빅테크랑 반도체 기업들은 이렇게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데 막상 돈이 도는 거시경제 지표는 왜 이렇게 엇갈리게 나오는 건가요?
그게 지금 시장이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극심한 혼란을 느끼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6월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 새로 늘어난 일자리가 5만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와, 전망치의 반토막 수준인 고용 쇼크네요.
네, 그런데 정작 실업률은 4.2%로 엄청 견조하게 유지됐잖아요.
기업들이 사람을 새로 팍팍 뽑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기존 직원을 해고하지도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할지 아니면 경기 냉각으로 봐야 할지 지표 하나 안에서 정면 충돌하니까 판단하기 진짜 어렵죠.
와, 시장이 불안해할 만하네요.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왜 돈들이 반도체에서 빠져나와서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크로 방향성도 모르겠고 AI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불안하다면
투자자들은 좀 확실한 곳을 찾게 되겠네요.
네, 눈앞에 숫자가 확실히 찍히고 또 정부 정책이 밀어주는 곳, 바로 방산 섹터입니다.
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 조정장에서도 굳건한 거였군요.
그렇죠. 미국 핵심 무기 재고는 빠르게 비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는 재무장 사이클이 본격화됐으니까요.
반도체가 우리 기대만큼 AI가 빨리 클까? 이런 심리전이랑 싸우고 있다면 방산시장은 당장 내년에 인도해야 할 무기가 몇 대인가? 이런 확정된 수주랑 싸우고 있는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글로벌 재무장 테마가 국내 방산 밸류체인에 구조적인 수출 수요로 바로 꽂히고 있으니까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구조적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야, 반도체의 그 요란한 노이즈 속에서 방산은 조용히 실속을 챙기고 있었군요. 자,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이 정보들을 실생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네, 당장 다가오는 7월 7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과연 시장이 이번 눈높이 리셋 국면을 끝내고 진짜 분기점을 맞이할지 여러분도 꼭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언급했던 그 공포스러운 하락에 대해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알고리즘이 기업의 실제 펀더멘털이나 이익 창출 능력과는 완전 무관하게 단 하루 만에 그런 엄청난 폭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말이죠.
네네.
여러분이 매일 확인하시는 그 주가는 과연 기업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기계들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